오늘의 세계 뉴스입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오늘 이른 시각 이스라엘 중부와 북부의 군 기지에 로켓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성명에서 테라비브 인근 기지 두 곳과 하이파 서쪽 기지 한 곳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한 이스라엘 측 사상자 보고는 없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헤즈볼라의 같은 공격은 이스라엘군이 어젯밤 수도 베이루트의 정부 의료시설인 하리리 병원 인근에 공습을 가해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부상한 데 뒤따른 것입니다. 레바논 보건부의 이 같은 사상자 수치는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하리리 병원 근처에서 헤즈볼라 목표물을 겨냥한 공습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공습이 하리리 병원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이 병원을 겨냥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의 이 같은 공방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날 하마스 헤즈볼라 등과의 분쟁 중단을 논의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문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등과 면담 예정이며 요르단과 카타르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 정상회의가 오늘 러시아 남서부 도시 카잔에서 개막했습니다. 22개국 정상을 포함한 36개 나라의 대표단과 6개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하는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2년 반 넘게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회원국별 주요 현안들이 논의됩니다. 주최국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마지막 정상회의 일정인 24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브릭스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개국이 모인 연합체로 지난해 이집트, 이란, 아랍에미리트 연합, 사우디아라비아, 에티오피아 등이 합류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국경에서의 마찰을 완화하기 위한 상호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인도 정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수브라마니엄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이날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는 순찰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고 이를 통해 우리는 2020년 충돌 전 상황으로 돌아갔으며 중국과의 교전 중지가 완료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인도군 고위 관리를 인용해 양국군이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합의된 일정에 따라 국경 지역 내 분쟁 지점들을 계속해서 순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순찰 간 양국 합의사항에 반하는 위반사항은 없는지도 서로 확인하게 될 것이며 현지에 배치된 양국군 병력도 일부가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이번 합의가 국경 전체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2020년 이후 분쟁이 발생했던 지점에 국한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인도는 최근 외교 군사 소통선을 통해 중국 인도 국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국경을 마주한 인도 최북단 라다크 지역에서는 4년 전 양국 군 간 충돌로 인도와 중국 측에서 각각 20명, 4명이 사망했으며 이후 양국은 해당 지역에 수만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긴장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오늘 러시아 북한 군사협력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태호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입장이 도출됐다고 전했습니다. 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연합뉴스는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고 러시아 북한의 행위가 한도를 지나쳤다 싶으면 공격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용현 한국 국방장관이 어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와 만나 최근 러시아에 대한 북한군 파병 관련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김 장관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이날 회동을 가졌으며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러시아 대통령의 절박함과 고립감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We plan to lay out in coming days what we're seeing on this. And lay out
며칠 내로 정부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안보리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러시아의 절박함을 나타낸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우려와 규탄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0에서 13도, 최고 기온은 3에서 20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에서 3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3.5m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러시아 대통령의 절박함과 고립감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며칠 내로 정부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 보좌관이 21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한국 정보기관 발표와 관련해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obviously continuing to look into those reports. And we're talking to our allies and partners about what they're seeing on this as well.
커비 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공식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참전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히 위험하고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전장에 계속 군대를 보내려 하고 있고 전장에서 조금이라도 성공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여기엔 이란으로부터 드론과 그 기술을 계속 들여오고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보도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푸틴의 절박함과 고립감이 커지면서 북한의 손을 내밀어야만 잠재적 지상작전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앞으로 며칠 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우리가 파악한 것을 설명하고 파트너들과 논의하고 있는 협의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We plan to lay out in coming days what we're seeing on this. And lay out
법의 보좌관은 특히 그의 군대가 전장에서 엄청난 사상자를 계속 내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현재 추정치는 실제로 하루에 1,200명이 넘는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모든 것이 푸틴이 세계 무대에서 점점 더 절박해지고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의 션 세벗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18일 한국국가정보원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 발표에 대해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를 대신해 싸운다는 보도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벗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 같은 보도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없지만 만약 사실이면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험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러시아에 합류한다면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와 이 같은 극적인 움직임의 의미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8일부터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이 기간 북한 청진과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는 18일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와 러시아 대표부에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한국 국정원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21일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디미리티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 많은 상충된 정보를 보고 있다며 한국은 한 가지를 말하고 미국 국방부는 그런 발언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국무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이번 전쟁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전개시킬 것이라며 동맹, 파트너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을 자세히 공개한 한국, 우크라이나와 달리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1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와 관련해 그러한 보도가 정확한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사실이라면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이 위험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unable to confirm whether these reports are accurate, but if true, it would mark for a dangerous and highly concerning development in Russia's war against.
파텔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이러한 극적인 움직임의 의미에 대해 동맹국 파트너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사실이라면 현재 진행 중인 침략 전쟁에서 러시아의 절박함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우크라이나 군의 효율성으로 인해 러시아가 전장에서 매일 엄청난 사상자를 낸다는 것은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If this is accurate, it would also demonstrate what we would view as Russia's growing desperation in its ongoing war.
그러면서 러시아가 실제로 북한의 인력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이는 크렘린궁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 미국이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는 이러한 보도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We're just not at a place to confirm whether these reports are accurate. I'm sorry that's not a swift enough process for you, but
이어 신속한 과정이 아닌 점은 애석하지만 우리는 신중하게 일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북한의 파병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질문에는 추측하지 않겠다면서도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북한이 무모하고 불안정하게 행동하는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는 18일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와 러시아 대표부에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한국 국정원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21일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병력을 보내고 있다는 한국 정부 발표에 대해 미국은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북러가 국제 의무 위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러시아는 터무니없는 괴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21일 북한이 러시아와 함께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파병했다는 한국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위험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관계가 심화된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If true, this marks a dangerous and highly concerning development and an obvious deepening of the DPRK Russia.
우드 차석 대사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러시아가 인력을 얻기 위해 실제로 북한의 도움을 청한다면 이는 크렘린궁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원 없이는 침략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란과 북한이 군사 지원을 중단하고 중국이 이중용도 전쟁 부품 이전을 중단하면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중국 주 유엔 한국 대사는 북한이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1,500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했다는 한국 국정원 발표를 다시 확인하며 북한은 국제 규범과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해왔지만 최근 행동은 우리를 놀라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무리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절박하더라도 악명 높은 불량 국가의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이런 도박을 하면서 전쟁 흐름을 바꾸려 한 것이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means a qualitative change in North Korea's involvement in Russia's war against Ukraine. By dispatching a large number of
그러면서 북한의 파병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개입이 질적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며 많은 수의 전투원을 파견함으로써 북한은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전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안보리 체제를 공격하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사는 북한이 파병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큰 보상을 기대할 것이라며 군사적 혹은 재정적 지원일 수도 있고 핵무기 관련 기술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 간의 불법 군사협력은 규탄받아야 한다며 두 나라는 국제 의무 위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동맹,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이 중대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보라 우드워드 주 유엔 영국대사는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투병력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DPRK has agreed to send combat troops in support of Russia's war against Ukraine.
그러면서 푸틴이 러시아인을 총알받이로 모집하는 것이 힘들어질수록 불법 전쟁에서 북한에 더 의존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러 군사관계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북한 지도부가 러시아에 높은 대가를 요구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니콜라드 리비에르 유엔 대사는 북한군 파병이 사실이라면 이는 분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부추길 수 있는 무기와 이중용도 물품, 부품을 러시아에 공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정권의 범죄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is only confirms that they are pandering to any ventures and crimes committed by the Kiev regime. Instead of this, they have become distracted by circulating scaremongering with Iranian Chinese.
그러면서 북한과의 군사 협력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채 이란, 중국, 북한을 귀신 삼아 두려움을 조장하며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것은 과거 전략보다 더 터무니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시하던 중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같은 기간 북한 청진,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 완료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은 러시아군이 꺼리는 격전지에 배치돼 총알받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직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섞이면 재앙이 될 것이며 탈영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에도 위험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우크라이나의 집중된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19일 휴에 워싱턴톡에 출연한 메리 베스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전해드립니다. 한국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1,500명의 군인을 훈련시키기 위해 파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은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12,000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클링너 선임연구원님, 북한이 전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뭘까요? 오히려 역효과는 없을까요?
Well, it's certainly a fast developing story. Just recently, the South Korean Vice Minister of Defense.
확실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얼마 전 한국 국방 차관은 이들이 북한이 지난 수십 년간 그랬던 것처럼 극동지역에 파견한 민간인 노동자이거나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 사용을 모니터하는 군사기술자나 보조인력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었죠. 그러나 이제 국정원이 그들이 특수부대나 전투병력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이 확대되고 있는 건데요. 또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더 직접적으로 살상 무기를 제공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의 개입에 맞서서 말이죠.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편의적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동맹이 된 걸까요?
I'd say yes and no. Certainly their interests are aligned. They signed the strategic partnership, but people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분명 그들의 이익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두고 진정한 동맹인지 상호 방위 조약인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것은 확실히 미한 미일 동맹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전히 이 관계는 편의적 관계로 보입니다. 이전엔 북한이 대량의 포탄과 수십 발의 신형 미사일을 제공했었다면 이제는 병력까지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그 대가로 경제적 지원이나 식량 원조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로 인해 러시아가 북한에 더 민감한 군사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이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위협도 커지게 만들 겁니다.
메리베스 롱 전 차관보님, 북한 병사들이 전쟁에서 얼마나 효율적일까요? 그들은 러시아를 못하는데요. 병력을 다른 나라의 군대에 통합하는 게 용병을 고용해 전력의 공백을 메우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지 않나요?
Yes, and in fact, I don't think there'll be much anticipation of actually taking North Korean ground troops.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 지상군을 실제로 러시아 부대에 통합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대개는 북한군이 단독으로 대대를 편성하고 러시아 또는 북한군이 공동으로 지휘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들을 혼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결국 재앙이 될 겁니다. 아마 더 많은 탈영병이 나오겠죠. 하지만 북한이 이런 일을 할 때는 대개 그들이 특정 임무와 책임을 맡거나 특정 지역에 배치돼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로 섞이는 상황에서는 러시아 병사들에게도 우크라이나 병사들만큼이나 위험할 겁니다.
네, 러시아가 징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험 지역으로 북한군들을 보내고 싶어 할까요?
Yes, there's a perception, frankly, of North Korean soldiers traditionally being used as cannon fodder. Basically, sent.
네, 솔직히 북한 병사들은 전통적으로 총알받이로 사용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투가 격렬한 지역에 배치가 되죠. 가장 많은 부상자와 사상자가 나오는 곳에 배치가 됩니다. 러시아 병사들을 그런 곳에 투입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 병사들을 희생시키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 탈영병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미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찰스 플린 미국 육군 태평양 사령관은 이번 주 워싱턴에서 북한이 처음으로 전장에서 무기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클랭런 선임 연구원님, 이게 한국에 얼마나 위협적인가요? 한국 안보에 얼마나 위협적이죠?
Well, on the real-time gaining of knowledge, if we look at what North Korea is providing, so
실시간 정보 습득에 대해서 말하자면 북한이 제공하고 있는 대량의 포탄을 보면 수십 년 된 것이거나 결함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심지어 최근 생산된 미사일들, 1년 정도 된 미사일들조차 결함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런 새로운 미사일들의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 더 우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낮은 생산 품질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죠. 더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러시아 전쟁에 대한 기여가 늘어남으로써 러시아가 북한의 개입에 대한 대가로 더 많은 것을 지불해야 할 것이란 점입니다. 앞서 러시아가 특정 유형의 민감한 군사기술을 제공한 데 주저했었다면 이제는 북한이 병력까지 지원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지원할지 알 수 없습니다.
롱 전 차관보님,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는 걸 고려해야 할까요? 한국 총리는 몇 달 전 만약 러시아가 선을 넘으면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하려 한다면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야 할까요?
Well, I think South Korea always has to leave that on the table. Because it is unclear what exactly North Korea is getting.
한국이 항상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이 러시아와의 교환에서 무엇을 얻고 있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을 조급하게 없애는 건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지도부가 그 상황을 모호하게 남겨두고 있는 건 아주 훌륭한 판단입니다. 이는 정말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북한이 지금 얻고 있는 건 돈이죠. 그들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들의 무기를 시험하고 무기 시장의 반응을 보고 있어요. 그들은 아마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러시아 바그너 그룹이나 다른 민간 용병 기업에 접근을 하고 있을 겁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이 지적했듯이 우리는 군사적인 지원 수준을 잘 모릅니다. 아마도 한국은 시간을 두고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러시아와의 교류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그에 따라 판단을 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 지도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과 관련해서 물꼬를 트기 시작한데도 놀랍지 않을 겁니다.
클랭너 선임 연구원님,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어떤 무기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는 걸 훨씬 능가하지 않겠습니까?
Well, South Korea has already indirectly been providing lethal aid. Artillery shells,
한국은 이미 간접적으로 살상 무기를 제공해 왔습니다. 대량의 포탄, 아마 50만 발의 포탄이 폴란드나 미국에 판매돼 우크라이나 군대에 직접 제공된 재고를 보충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한국은 직접적, 노골적,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간접 지원을 계속할 수도 있죠.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대응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과거 한국은 러시아가 특히 심각한 행위, 즉 국제사회의 합의에 위배되는 끔찍한 행위를 할 경우 그것이 한국이 직접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러시아는 아동병원과 민간병원 등을 직접 공격했죠. 그건 한국이 무기 지원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기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제 북한군이 직접 개입했으니 한국이 직접 살상무기를 지원하거나 또는 간접적인 지원을 늘리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유럽에서는 북한의 파병이 사실로 판명되면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롱천 차관무님, 미국과 한국은 뭘 할 수 있을까요?
I think both South Korea and the U.S. can provide their own sanctions, whether they're international sanctions.
한국과 미국 모두 국제 제재든 양자 제재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북한의 금융 그리고 기타 기구에 대한 접근과 관련해서 이 배후에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은 항상 일정량의 밀수를 해왔지만 그것이 제한됐죠. 그들은 이를 단속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최근 남북 연결도로 폭파, 또 무인기 사용 공방 등 국경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아마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긴장 고조와 처벌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겁니다. 하지만 확실히 유럽,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거나 강화하거나 아니면 수정하는 것이 첫 번째 행동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한국의 행동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북한이 공격을 받으면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의 전쟁을 돕고 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님, 러시아가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세요? 러시아가 북한과 합동훈련을 하고 한반도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it's certainly North Korea that's raising tensions on the peninsula as it always has. We've seen the very escalatory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늘 그랬듯 분명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어디까지 관여할지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북한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서 서로 공격받을 경우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러시아군이 한반도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도 조종사 몇 명을 파견한 것 외에는 관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한반도에서 주요 적대 행위가 발생했을 때만 대응할 겁니다. 러시아가 중국과 했던 것처럼 북한과 연합훈련을 할지는 더 나아간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훈련조차도 진정한 연합훈련은 아니었습니다. 인접지역에서의 병렬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에 가깝죠. 그래서 심지어 러시아와 중국군과의 경우에도 통합된 지휘구조를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군사작전이 통합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쇼에 가깝죠.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러시아가 북한과 훈련한다면 같은 지역에 있는 군대들의 훈련일 뿐일 것이고 꼭 진정한 의미의 통합훈련을 실시한 건 아닐 겁니다.
북한은 한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남북 연결 도로와 철도 일부를 폭파하고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 더 호전적인 태세를 취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 think it's always been a very hostile stance, and the question always is if the Korean Peninsula always seems
북한은 언제나 매우 적대적인 태세를 취해왔습니다. 한반도가 위기 직전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과연 북한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가 관건이었죠. 연초에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이 이미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었지만요. 물론 올해가 매우 긴장되고 험난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실제로 한반도는 꽤 조용했었습니다. 여름 동안 북한은 아마도 대규모 홍수에 대응하는 데 더 집중했을 겁니다. 몇 달 전에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죠. 북한이 알려지지 않았던 고농축 우라늄 시설도 공개됐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군 파병으로 유럽의 잠재적 도발 상황이 조성됐고 한반도에서도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매우 자극적인 수사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우려하는 것은 의도치 않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한동맹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거나 비무장지대나 서해 북방 한계선에서 국지적인 사건이 발생해 양측이 서로의 행동에 대응하면서 충돌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직 고위 미군 장교들은 미국의 스텔스 기가 김정은의 집무실을 타격해도 북한은 그 사실을 모를 거라고 합니다. 롱 전 차관부님, 한국이 무인기를 실제로 평양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을 긴장하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불필요한 확전은 피하는 게 좋을까요?
It's always a good idea to keep North Korea on its toes because it makes a point of keeping South Korea on its toes.
북한을 계속 긴장시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북한도 반대로 항상 한국을 긴장시키려 하기 때문이죠. 한국 당국이 군사적인 결정과 행동에 따라서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무인기가 밤에 평양 상공을 날아다니면서 전단을 살포했다고 이 김여정이 한국에 불평한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전통적으로 민간단체들이 북한의 전단을 살포하곤 했죠. 김여정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려하기보다는 모욕적이라고 불평을 했는데요. 이 북한의 군사 방어를 뚫고 민간에서 쓸 법한 무인기가 수도에 진입해서 살포에 나섰는데도 말이죠. 만약 우크라이나 민병대가 보냈다면 이 무인기에 수류탄이 장착돼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이 사건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가 꽤 미숙하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지금까지 메리 베스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부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안보리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러시아의 절박함을 나타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은 21일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이에 대해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no confirmation of this. Obviously, as you know, there is monitoring of the DPRK.
파르야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정오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발표에 대한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리 관련 제재위원회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만약 제재 위반 사항이 있다면 그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월부터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대북 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사라졌다는 지적엔 전문가 패널은 해체됐지만 관련 이슈를 다루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답했습니다.
Panel of experts, yes, but there's still a Security Council.
유럽연합의 피터 스타노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여러 제재와 심각한 고립 속에 어떤 종류의 지원이라도 받기 위한 필사적이라는 신호라고 비판했습니다.
Signals that Russia is really desperate in enlisting any kind of help they can get because they are so isolated and they are under so many sanctions that they are not able to do it in other ways.
스타노 대변인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을 유엔 제재를 받는 왕따 정권으로 표현하며 이 같은 나라로부터 병력을 지원받는 러시아의 상황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병력 이동과 관련한 보도가 확인되면 이는 한 단계 다른 수준의 긴장 고조를 나타내는 것이자 국제 규범과 국제법을 무시하는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보내는 메시지는 우리는 왕따 정권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군대까지 사용할 생각을 하는 만큼 평화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This is the message sent out by Russia that we are not interested in peace because we are bringing not only military assistance from all over the place, mostly from outcast regimes.
아울러 스타노 대변인은 북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는 정권이자 전 세계적으로 안정과 평화, 안보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자라고 지적하고 북한과 같은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러시아의 약점과 심화하는 고립을 드러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정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에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이 기간 북한 청진과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했고 조만간 2차 수송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은 21일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 만일 상충된 정보를 보고 있다며 한국은 한 가지를 말하고 미국 국방부는 그런 발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VOA는 18일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와 러시아 대표부에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한국 국정원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21일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수장이 한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관련 정보를 제공할 대표단 파견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마르크 브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21일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함께 싸우도록 파병하는 것은 심각한 긴장 고조를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리터 사무총장은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리터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 나토와 한국 간 긴밀한 파트너십, 방위산업협력, 상호 연결된 유럽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안보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리터 사무총장은 18일 한국 국가정보원이 러시아를 돕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특수부대를 파병했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는 모든 파트너국, 특히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in close contact with all our partners, particularly of course the Republic of Korea. Yesterday we have been
리터 사무총장은 이날 나토 국방장관 이틀째 회의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답하며 현재로선 북한 주민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으로 활동 중이라는 보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며 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실도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리터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두 사람의 통화가 이루어졌다면서 양측은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한국 정보당국이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이 러시아에 파병돼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나토 및 나토 회원국들과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모색해 나가길 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터 사무총장은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파병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토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다 상세한 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 정부가 나토의 대표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처하기 위해 한 우크라이나 나토 간 방산 협력과 안보 대화를 강화해 나가길 희망했습니다. 양측의 통화는 한국 국정원이 지난 8일부터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육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이 기간 북한 청진과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1차 이송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은 21일 처음으로 한국의 북한군 파병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드미르티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며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우리의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협력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북러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선 많은 상충된 정보를 보고 있다며 한국은 한 가지를 말하고 미국 국방부는 그런 발언을 확인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순되는 정보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이를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VOA는 18일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와 러시아 대표부에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한국 국정원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21일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우려와 규탄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치카와 토미코 일본 군축대사는 21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의 진전과 더불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단결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달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Japan is also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advancement of the DPRK'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이날 회의에선 이탈리아와 폴란드,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등 유럽 국가들이 일제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비판했습니다. 라체자라 스테바 유엔 주재 불가리아 대사는 북한은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막아 유엔의 제재 이행 능력을 제한하고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국제법적 책임을 준수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e DPRK continues to ignore its obligations under all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blocking by the Russian Federation of the Renewal.
피오트르 지보넥 유엔 주재 폴란드 군축 부대사도 북한의 핵실험과 수많은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 프로그램 확대는 복잡하고 우려스러운 문제라며 폴란드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참여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며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준수하며 NPT와 IAEA 안전조치 체계를 따르고 지체 없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ongoing expansion of its nuclear program, including nuclear testing and numerous missiles.
레오나르도 벤치니 유엔 주재 이탈리아 군축대사도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NPT에 복귀하며 IAEA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하고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take concrete steps towards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앞서 18일 열린 제1위원회 회의에서도 유럽연합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호주 등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비판했습니다. 이유는 이날 북한은 결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은 용납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는 정보에 따르면 북한 정규군 약 1만 1천 명이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는 오늘날 북한은 사실상 유엔 제재 체제를 위반하며 러시아의 주요 군수품 공급 국가가 됐다며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은 불법적인 미사일 시험과 무기 이전,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사이버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비판은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측 관계자는 이날 반론권을 신청해 북한의 핵 억제력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주권적 특권이자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억제력 입장에 대한 어떤 비난도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용납할 수 없는 내정 간섭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ny accusations against the DPRK's position of nuclear deterrence is a serious infringement upon the sovereignty and an intolerable interference.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선 소위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과 관련해선 우리는 북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주권 국가들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이며 협력적인 관계를 훼손하려는 근거 없는 고정관념적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권 국가 간의 소위 무기 이전에 관한 일부 회원국들의 주장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관한 외교적 논의와 전혀 양립할 수 없다면서 그런 문서들은 북한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발전 권한을 빼앗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악랄한 반북 정책에서 나온 결함투성이의 산물이라고 강변했습니다.
As for the so-called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my delegation does not feel any need for a comment on such groundless.
북한 측 관계자는 무기 거래만 부인했을 뿐 우크라이나 대표가 언급한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도 소위 우리나라와 러시아 사이 무기 거래라는 것도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근거 없는 루머에 불과하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브루스 터너 미 군축대사는 발언권을 요청해 미국이 핵무기 최다 보유국이란 이날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터너 대사는 미국이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실제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러시아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다며 북한이 그런 결의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다른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이 과거에 자신들도 동의했던 제재를 집행하는데 현재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은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비호하면서 자신들도 동의했던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방해하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 항구로 입항했습니다. 북한이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했다고 한국 정보기관이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운항이 금지된 유조선을 러시아로 보낸 것인데 두 나라의 제재 위반이 점점 노골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한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러시아 항구에서 발견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천마산호는 현지 시각 20일 새벽 3시경 러시아 극동 지역의 보스토치니항에 도착해 21일 오후 9시 50분경까지 같은 지점에 머물며 위치 신호를 발신했습니다. 이후 약 5시간이 지난 22일 새벽 3시 현재까지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마선호의 위치가 확인된 곳은 보스토치니항의 유류선적 부두에서 바다 쪽으로 약 800m 떨어진 지점입니다. 따라서 유류선적을 위해 이곳으로 항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스토치니항은 나우카만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우카항에선 동남쪽으로 약 18km 떨어져 있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천마산호가 15일 새벽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대한해협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통상 북한 선박은 이 항로를 이용해 동해의 청진항이나 러시아 극동지역 항구로 이동하는데 결국 천마산호의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 항구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불법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천마산호 등 선박 27척을 제재하고 천마산호 등 13척에 대해선 각국이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이날 천마산호의 입항을 허가한 것은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바츠 전 위원은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산 동결 대상 선박은 제재 지정 선박으로 압류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안보리 결의 2270호 12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A vessel subject to asset freeze, a designated vessel, should be seized. That's what asset freeze means.
천마선호가 러시아 항구에서 유류를 싣는다면 이 역시도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은 지난 5월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In March alone, Russia shipped more than 165,000 barrels of refined petroleum to the DPRK. Given the close proximity of Russia,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3월 제공분을 포함해 이미 두 나라의 유류 거래가 한도를 넘었다는 게 커비 보좌관의 설명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브리핑이 이뤄진 5월 이후 북한에 유류를 공급한다면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이번 북한 유조선의 러시아 입항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이 있는지도 주목됩니다. 공교롭게도 천마선호는 북한이 러시아로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다고 한국 정보기관이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러시아 해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 국정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시하던 중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 그리고 호위함 3척이 같은 기간 북한 청진,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 완료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며 기존 대북 제재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감독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무산시켰으며 북한 라진항에선 러시아 선박이 북한 무기를 선적하는 장면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 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가의 차량을 선물하며 사치품과 차량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가 유류 거래에 있어서도 노골적으로 제재를 위반하려는 것은 아닌지 주목됩니다. 중량 톤수 2,808톤인 천마산호는 지난 2005년 건조된 유조선입니다. 건조 첫 해부터 북한 선적의 고말산 4호로 운항되다가 2012년 지금의 천마산호가 됐습니다. 소유주, 즉 선주는 평양 중구역 소재 조선 아침 쉬핑 회사입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최근 폭파한 경의선 도로 일대에서 대규모 공사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요새화 공사로 추정되는데 이로써 한국에서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 완전히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시장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폭파한 경의선 도로에서 새로운 변화가 포착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경기도 파주와 개성공단을 잇는 경의선 도로를 촬영한 21자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된 내용인데요. 지난 15일 북한이 폭파한 경의선 북한 쪽 도로의 시작점 부분에 흙바닥으로 된 가로 135m, 세로 115m의 사각형 모양의 지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최초 폭파 이후에 닷새 만에 변화가 일어난 거네요.
네, 폭파가 이뤄진 15일과 다음 날인 16일에는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후 상황은 알 수 없는데요. 대신 17일자 위성사진에서는 이곳 도로를 가로지르는 약 100m 길이의 긴 지대가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난 20일에는 그 100m 길이의 지대가 더 길어지고 반대편으로는 넓어지면서 대형 면적의 사각형 지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서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요. 네. 지대의 한국적 방향 끝부분에는 검은색 그림자가 식별되는 점으로 볼 때 방벽 등 구조물이 세워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북한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도 기존 아스팔트 색인 회색에서 황태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는 아스팔트가 해체되면서 아래에 있던 흙바닥이 드러나며 생긴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곳의 상황이 시간순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번 사안은 북한군 총참모부의 지난 9일 보도문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당시 총참모부는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어 15일 정오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에서 폭파 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폭파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후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위성 사진 자료로 볼 때 북한이 폭파한 지대에서 정지 작업을 하며 구조물을 세우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폭파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셨을 텐데
네.
사실 북한이 그 폭파를 했던 도로에는 한국의 자금이 투입이 됐죠. 적지 않은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철도와 도로 재연결은 2000년 김대중 한국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간의 합의로 공사 작업을 거쳐 진행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통일부의 구병삼 대변인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돼 온 남북적 대표적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요청에 의해서 총 1억 3,290만 달러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 장비 제공을 통해서 건설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돈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남북 분단으로 단절됐던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그리고 철도와 함께 난 육상도로의 재연결은 그간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랬었죠. 이번에 변화가 포착된 경의선, 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주요 길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네.
폭파와 요새화 작업은 남북 간 왕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이 폭파를 감행한 곳은 남북 군사 분계선과 맞닿은 지점의 북한 쪽 부근입니다. 이곳을 따라서 한국 쪽으로 약 1.7km 떨어진 곳에는 한국 파주의 도라산역이 있고요. 반대로 북한 쪽으로 약 3km 이동하면 개성공단 출입구가 나옵니다. 따라서 과거 개성공단이 운영되던 시절에 한국 측 직원이나 정부 관계자가 왕래하던 유일한 길이 이 폭파로 가로막힌 데 이어서 이제는 요새화 공사로 통행이 더 어렵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여러 개선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성공단을 가동하려는 걸까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 개성공단에서는 많은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면요. VOA는 최근에 북한이 개성공단 도로에서 횡단보도 21곳을 새롭게 치를 하고 한국 기업 소유 부지에서 대규모 정지작업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또 이보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개성공단 내 한 부지에 가로 50m, 세로 10m 규모의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최근에 완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최근 1년간 개성공단 내 공장 부지와 도로, 공장의 공터에서는 버스와 승합차, 트럭 등이 발견되고 일부 공장에서는 자재가 없어지거나 나타나는 등의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을 개성공단에 대한 재가동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방발전 10 정책의 일환일 수 있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네, 20승 10 정책. 이 지방발전 정책 20개 시와 군에 10년간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개성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현재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개성에는 이미 한국이 만든 현대적인 공장이 지어져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차원이 아니겠는가 이런 분석이 나온 것이죠.
네, 이번 폭파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앞서 매트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관련해서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 위험을 증가시키는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고요. 대화와 외교로 복귀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당시 국무부 대변인은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도 미국 정부는 긴장과 우발적 확전을 줄이기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대화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로부터 북한 경의선 도로에서 포착된 대규모 공사와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VOA 방송은 10월 27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490, 11510, 11570kHz, 밤 12시부터 자정까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중파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